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고난을 이렇게 함께 두 단어를 두게 된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인생 가운데 무엇하러 우리를 보내셔서 이 고난을 다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이 고난을 또 어떻게 통과해야 잘 통과하느냐,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적 지혜와 성경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생명 현상입니다. 죽으면 고난이 없어요. 죽으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시체 매질을 하거나 시체 뭐 고문을 하거나 그런 데는 뭐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불가분이라는 것이죠. 그건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고난을 뭐 피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해봐야 고난이 잘 피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해석된 고난의 의미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지 않으면은 일껏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뭐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에 뭐 이렇게 다윗 이야기, 다윗의 시편 18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하 22장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을 이겨냈는지에 관한 다윗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고난을 우리가 뭐 이게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비성경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그냥 예수님 안 만났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제법 존경받고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인생이 된 거예요. 바울만큼 고난받는 인생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붙들려 가서 뭐 퇴장을 맞습니까? 감옥에 뭐 쉽게 갑니까? 또 뭐 이렇게 뭐 40에 감한 매를 맞습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적 우리가 이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도 이게 고난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고난이 더 왔으면 더 오지 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착각은 사회도 진화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 발전을 소셜 에볼루션, 사회적 진화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팽창을 하든 사회에 신기술이 도입이 되건 무슨 뭐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건 절대로 뭐 고난이 감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해석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분의 고난 스토리가 곧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스토리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은 가장 큰 고난이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과 기쁨이라는 두 개 이렇게 병렬하기 어려운 단어지만 오직 성경에서만이 그 간극을 없애버리고 고난이 곧 기쁨이다, 고난이 곧 축복이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를 짓는 전날 밤에 무슨 한가롭게 그 무슨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할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다 뭐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나의 기쁨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아,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당장 내일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기쁨을 저들 안에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로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내일 십자가를 진다.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말이 뭔 거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해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당장 내일 검찰 출두, 경찰서 나오라는 고지서만 하나 받아도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사형 집행하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뭐 내가 사과나무를 한 그릇 씻겠다. 그 정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찬은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대로 사는 기준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배치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달라서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고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모릅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그런 말씀을 주고 그래서 새롭게 기준을 주시느냐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죠. 남들하고 똑같이 옷도 입고 뭐 머리도 그렇게 자르고 다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조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 이들하고는 다른 이방인이구나. 저는 뭐 해외 근무를 뭐 한 7년간 하러 나가서 살았지만은 두 번 다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무슨 여행? 아유, 더 있고 싶지도 않아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고요. 뭐 미국이 잘못됐습니까? 뭐 그렇게 나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냥 근무 끝나는 다음날 그냥 들어오고 신학 공부 끝나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이 내가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이 내가 이방인으로 산다, 그러면 하루라도 일찍 우리가 이걸 떠나고 싶겠죠. 그냥 여기는 왜 남아 있습니까? 일이 있어서 남아 있는 거죠. 소명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같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꼭 그대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오지 말아야지. 왜 교회 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냐는 말이에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너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곧 즉시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악이란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은 어둠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선의 부재가 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부재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난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뭐하러 여기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 오려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 200년 살다 죽으니까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려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그냥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그냥 쾌락적으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뭘 여기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못 사고 가보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예? 뭐 술 한 잔 담배 하나 변변히 못 마시고 자유롭게 못 누리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탕하고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음란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 뭐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은 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내겠죠. 무슨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걸 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한테 그럼 이 구원을 주려고 그러고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그럽니까? 여기가 진짜 기쁜 곳이면 내버려 두죠. 근데 얘가 진짜 기쁨을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너무 재미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너무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막 그 입이 돌아가고 뭐 그야말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당신 정말 기쁘나? 정말 기쁩니까? 그 전에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닐 때 기쁘게 살더만. 근데 뭐예요 이거 지금?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병이나 앓고 말이지 몸무게는 뭐 10kg나 빠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J-O-Y의 J 첫자가 Jesus라는 겁니다. Jesus first, others next, you the la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있어야 기쁨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맛보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 맛보는 거는 그냥 즐거움이거나 쾌락이란 말이에요. 저는 공개석상에서 말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어요. 쾌락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금방 없어지죠. 술 깨고 나면 뭐 돈도 아깝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저기 1969년인가 뭐 70년 그때 친구가 이거 대마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야 하나 피워봐라. 뭐 그 이후의 사정은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굉장히 난잡한 상황이지만은 한 50년 전 일인데 뭐 공소시효 만료 어쨌다고 쾌락이라 잠시 다 지나가는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 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전부 가짜요. 뭐 단언할 수 있어. 기쁨도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못해서 목에 세 줄 걸고 끌려가는 종교인들이나 마찬가지. 신명기 28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어정쩡하게 종교생활하다가 다 파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풍족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뭐 섬기는 척하다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어야 하는지 몰라요. 안 기쁘면 예배도 멈춰야 돼. 무슨 뭐 사지에 끌려오듯이 예배 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나 하겠습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그분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이 시편 기자가 기쁨이란 뭐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기쁨은 뭐 소유가 좀 늘어나가지고 곡식이 풍년이 들었다. 요새로 치면 뭐 주식이 크게 뛰었다. 또 뭐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뭐 제일 비싼 포도주가 뭐지? 로만의 꽁띠가 누가 선물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신앙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될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면역력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한낱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시편 126편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느냐? 기쁨으로 수확할 때가 있기를 때문에 그렇다면 기쁨으로 단을 건단. 제가 신학교 53살에 가서 57살까지 4년 동안 죽다가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뭐 어쨌거나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 믿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외딴 섬들이 홀로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섬은 없어요, 원래. 물이 차서 섬으로 보일 뿐이지 섬이란 없다고요. 이 모든 지구는 땅덩어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냥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높은 산이 되고 큰 섬이 되고 했을 뿐이지만, 누가 호주를 갔다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섬이라 그럽니까? 대륙이라고 부르지만 왜 대륙이에요? 그것도 섬이지. 바다로 쌓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꺼낼 게 없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기쁨, 연결되어 있는 기쁨, 연결이 회복되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되고 나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들게 된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은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지 한마디로 이렇게 돼. 같이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 제자인지 아닌지를 보면 분별하면 돼. 기쁜 사람이 기쁨이 있냐 없냐 보면 알고, 늘 얼굴이 뭐 거룩하고 뭐 그냥 뭐 근엄하고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늘 뭐 성령 뛰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는 뭐 쥐뿔 뭘 사랑해. 아내나 사랑하고 자식이나 사랑해도 우리가 지금 힘이 딸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데 올인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올인 못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각자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연결되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을 각자 열심히 사랑하는 게 연결된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랑한다고 가서 찔러 죽이더만 얼마나 사랑하면 죽이나? 이게 세상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시간 많이 오는데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듣고 홀가닥 가면 큰일 나요. 그 누가 여러분한테 귀에 대고 당신 사랑해 그러면 다시 귓속말로 네 자신이나 사랑해 이렇게 나는 주님 사랑으로 충분해 이렇게 그래야 된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둘이 같이 망해요. 같이 종한다고. 다 속으니까. 예, 그래서 이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말을 하겠는데,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요. 7장 4절 같이 읽으시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에서 뭐는 거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이게 신앙의 바른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기쁨으로 가든.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 기쁨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름이 높은 사람, 높고 높은 종교인일수록 엄격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풀어지면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수도, 수행, 고행 옆에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뭐 죄인들하고 가서 술도 한잔하고 와인 한잔 마시고 말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느니라. 고승 뭐 고득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 죄인 집에 안 가죠. 창녀 집에 왜 갑니까? 세리 집에 왜 가요? 유명한 랍비들이 갔습니까? 한 사람도 그게 안 어울리죠. 그러나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쁨을 전염시키고 기쁨을 감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웃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2장 18절,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냥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한 번도 꺼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부탁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 기뻐하는 거라. 아니, 기뻐할 수 일이 있으면 왜 기뻐 못합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처음에는 안 되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 날 기쁨으로 단을 추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인들이 열 달 동안 애를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고난을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오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열 달 동안 애 때문에 입도 닦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잔 말이에요. 자, 그게 만약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애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그래도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10년이라도 버티겠죠. 그럼 100년에 하나 주면 어떻겠어요? 100년이라도 견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게 영생의 기쁨이라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인들 안 기다리겠어요? 그 가치를 몰라서 못 기다리지. 결국 기쁨이란 가치를 아는 삶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진실로 가치 있나? 그리고 그 토양 속에는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세 토양 가운데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 난 요즘 뭘로 기쁜가?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는가? 나는 요새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뭔가? 난 정말 뭘 생각하고 있나? 나는 어떤 일이 가장 요새 뭐 우울하고 불안한가? 뭐 이런 걸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래야 이제는 내가 가서 부활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이루어갈 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은 그곳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오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데려올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고 데려올 수 있는 길을 뚫으셨는데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요 성령의 이 저기 거듭남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생으로 초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좀 누리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형통을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기쁨 때문에 내 모든 걸 희생하던 시대가 지금 왜 애를 안 낳아요? 0.86, 0.67 왜 그렇게 애를 안 낳겠어요? 애를 낳아서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내가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낳는 거지. 결혼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돈 벌어다 줘야 되고 무슨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내가 미쳤어 내가 결혼하게 이런 남자들이 여러분 동성하고 안 살겠어요? 심각한 문제지. 저는 동성 결혼을 그런 측면에서도 봐요. 오죽 여자들하고 사는 게 힘들면 동성끼리 살겠다 그러겠나?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럼 누가 애 낳습니까? 무슬림들만 애를 낳아요. 히스패닉들이나 흑인들만 애를 낳는다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계산이 빠르고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애 안 놓습니다. 뭐하러 애를 낳아요? 인구 절벽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생각이 짧으냐면은 그 이 기쁨을 모르니까 생명의 기쁨, 에? 새로운 생명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뭐. 생각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 우리는 그분이 치른 어마어마한 고통의 대가로 우리는 기쁨을 받은 거예요. 이 기쁨은 빼앗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니 고난 속에 스스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좋은 일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선포되고 그리고 생명이 날마다 잉태되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맛보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 이 기쁨이 하나도 비정상적이 아니라 이 기쁨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 주차 때문에 시비를 한다, 여기 와서 뭐 의자 때문에 뭐 싸움이 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기쁨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서 나는 얼마나의 기쁨을 가지고 있나? 나는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나? 이걸 확인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모자라면 또 좀 성경을 읽고 또 요한복음 16장, 17장을 읽으시고 기쁨이 확 차올라서 내일 출근해가지고 다 어차피 쏟아버릴 텐데 또 쏟아버리고 집에 와서도 채우고 또 쏟고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채워야 돼. 아침에 채우고 나가서 저녁에 또 텅 비면 저녁에 또 채우고 자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 그게 은혜 충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뺏기는, 뺏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흘러드는 기쁨을 늘 가득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 뺏기지 않는 기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많은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올라올 때 박수를 치시는 건 일종의 공식이 됐나 봐요.
아니 아니, 내 설교가 끝나고 박수를 치고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줘야지. 예, 각자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예.
아니 저는 시차를 보니까 분명히 설교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났는데 박수 끝난 뒤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박수 받고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쳐주면 되는 거지.
오늘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나 이제까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것도 없는데 박수 받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 뭐 박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박수 받아가지고 뭐 나쁜 거 없잖아요. 자주 쳐줘야 돼. 제가 교회 와가지고 야, 박수 진짜 아침부터 치는데 답답하더만 막 손이 아플 때까지 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맨정신으로는 노래를 안 했어요. 약간 좀 주기가 돌아야 이게 노래를 했는데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맨정신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박수 쳐가면서 아 힘들더라고.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던데.
예.
모태 신앙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기쁨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과 감정 노동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 노동?
예, 소위 요즘 뭐 혹시 저는 이 질문 맥락이 좀 그렇지만 왜 감동 노동자들 그런 것 뜻인가? 아니면 저도 조금 정확하지 않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기쁨이 그렇게 뭐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힘든 건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괴로운 건 괴롭다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고 기술하더라도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입이 돌아갔을 때 침으로 고쳤어요. 두 번 다. 근데 그 침을 꼽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너무 아프게 하세요. 그 고통은 싫어하시네. 말할 수 없는 네. 고통이고 또 이분이 침법이 이렇게 침을 찔러 놓고 조금 있다가 침을 한 번씩 돌려요. 와, 그러면 진짜 이제 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좀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그 침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연상이나 되냐? 주님,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침이 십자가입니다. 이러고 이제 근데 그러나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안 아파서가 아니라 나을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입이 다시 정상이 돌아와서 내가 뭐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미리 내다보는 기쁨 때문에 이걸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서 견딘다기보다도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적어서도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도 아니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 아니 저는 한편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입 돌아가시는 그 두 번의 이제 때 다 같이 보스턴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침 맞으시면서 하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나 저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침을 이렇게 돌리게 아플 때 할 수 없이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야, 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을 하냐? 아니 주님 그래도 이거 되게 아픈데요 하는 그 대화가 가능한 사람 대화가 가능한 처지라는 게 그냥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대화 혹은 그런 관계가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나아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또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제가 목사님 힘든 걸 뭐, 너무 가볍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누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면은 생각의 거의 절반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실하다면 예수님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설교 때도 바울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 투구를 봐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산성을 봐도 방패를 봐도 뿔을 봐도 뭘 보더라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게 됐건 무슨 낭패를 당했건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는 대화 상태에 있는 거죠. 대화 상태에. 그러니까 뭐 심지어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뭐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 그러는데 가야 됩니까? 조금 2년간 버틸 합법적인 고난이 있다는데 한번 버틴게 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주님 시대 때 없던 거니까 이건 내가 혼자 결정을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혼자 결정해라. 그러면 또 그런데 주님이 혼자 하겠다 그러면 끼어들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뭐 지금 렌트비를 올려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뭐 주님께서도 뭐 이런 생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초청하는 게 여러분들이 잦으면 잦을수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주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초청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는 것 그게 뭐 좋은 신앙이죠. 네.
혹시 그 작은 일에 자꾸 주님을 이렇게 찾는 거 버릇없는 일은 아닐까요?
이제 조금 머리가 커지면 되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되고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선하다든지 또 감동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고 내 영역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인생이 커지고 나의 경륜이 넓어지고 나이가 많아져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비하면 뭐 기준이라 할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이 뭘 물어본들 수치스럽겠어요. 네. 하나님께는 아무 걸 물어도 하나님은 왜 그런 것까지 묻냐? 라고 나무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결정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안 물어봤는데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안 물어보고 했지만 그러나 그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늘 돈 생각만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주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꼭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느냐,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반응도 자연스럽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에 비하면 우린 언제나 그분께 의지하는 게 옳다.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의지할수록 짜증스러워져요. 그렇잖아요. 뭐 결혼 생활도 오래됐는데 자꾸 뭐 이게 하면 신경질 나고 그러듯이. 근데 그건 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갓난 아이한테는 뭘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게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는 뭘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더라도 그게 더 성숙하다 미숙하다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냥 귀여울 뿐이죠 뭐. 예. 네.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본 데는 대화하지 않아도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게 그죠. 근데 지옥은 아무리 입을 열어 얘기해도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대화해도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생각이 충분히 이렇게 교신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뭐 이렇게 하신 그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렇죠.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네,
정말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충격적인 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네. 지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지금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몇 명 안 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려워요. 비록 알아먹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거죠.
예. 예.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지만 신앙과 별개로 무례하고 독단적인 태도를 지닌 주변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별 수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를 들어봤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죠.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무례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또 점점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찰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저들이 며칠이나 천국 가겠냐 이런 생각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은 괜히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데려와가지고 자기들보다도 더 몇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데려오면 지옥 보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 여러분 엘리야와 그 저기 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의 대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종일 기도했어요. 막 종일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몸에다가 칼을 그어 가지고 피를 내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불이 내립니까? 근데 뭐 엘리야는 뭐 야 니네들 신은 자러 갔나 어디 갔나 그리고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물을 뿌려놓고 짧게 기도했어요. 불이 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같은 분은 오래 기도해서 그렇게 5만 번씩 기도받은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분께서 기도 안 했어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아, 주님 내일 당장 애들 우유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우유가 오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입으로 우리가 발설을 해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남들 눈에 벌써 보게 저 사람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한다. 저 사람 뭘 기도하나? 왜 저렇게 평생 교회를 다닌다는데 사람이 저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나? 이런 건 진짜 심각한 증세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은 철석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비기독교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한편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두 시간씩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과 활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게 아니 정상이 아니라 그건 기적이죠. 아니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는데 아니 변하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기적은 좋은 거를 기적이라고 이럴 땐 불가사의하다고.
아니 기적이란 그냥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예.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모태신앙이 이럴 때마다 불리해요.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인 헌금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모은 헌금 중에 일부를 먼저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외국분 같아요. 카톨릭 국가라 기독교 기반의 기관이 아닌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니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부딪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해서는 저는 뭐 몇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정말 자유로운 부분이에요. 우선은 헌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재물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헌금 생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십일조라든지 하는 기울적인 이 헌금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가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10의 1조, 10의 2조를 가지고 시시비비하거나 뭐 넷으로 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잔잔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 그래서 내 것이 내 인생 전부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건이 십자가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헌금으로부터 졸업이 헌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그냥 뭐 다 드릴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곳에 어디 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감동이 있는 곳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디든지 귀한 재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신문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해놓고 연말 소득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감동이 있어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마치 뭐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무슨 뭐 고넬료 집이 떠오르듯이 예. 그러면 거기다가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그건 얼마인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하는 건 뭐 그것도 또 나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스럽대. 그러나 그 자유의 취지가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전부 다 해도 오히려 부족한 마음을 갖는 자유함이다 이 말이죠. 네. 아이고 안 물어볼 걸 그랬나?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주의 뜻에 뜻대로 나누는 삶이 절대로 부족한 삶이 아니다를 경험해야 알거든요. 또 그 경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또 삼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집으로 보내신 주님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님께 구할 때도 그를 구해 주신 주님을 보면 이 그 기관이 혹시 뭐 꼭 기독교 기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넉넉히 뭐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이게 왜 하늘에서 비를 내리되 의인과 악인에게 뭐 가리지 않고 주신다. 네, 네. 햇빛이 내려 비치는데 악한 자 의인을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춘다.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주제죠. 예. 뭐 좀.
한편 이제 그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먼저 전도를 듣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나름의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항의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선교센터를 맡고 있으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그 사람들은 그 전도, 하늘보다 더 귀한 소식을 듣는 게 사람의 진료를 받기 위한 수단처럼 되는 그 취급과 헤아림이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요. 결국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도 참,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예수님께서 꼭 치료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선교지 가서 치유 행위가 일어날 때 내가 먼저 믿음을 고백해야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전해요. 네. 그런데 그랬을 때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방법은 거칠고 이렇게 마음에 좀 불편할지 몰라도 또 그분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뭐 병 낫게 해줘도 또 죽을 텐데 궁극적인 목적은 병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면 낫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폄훼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건 또 각자의 몫이고 각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진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나 방법이 참 다를 수 있는 것도 한편 또 인정은 해야 되겠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때 이제 여기 계시면 다 그러겠지만 전철 같은 데 와가지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고함 지르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거는 사탄이야 뭐야 저거 복음이 안전해지게 하려고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결정적인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시골에 있는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저만치 갔는데 또 뛰어가가지고 귀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달아나버렸대요. 그러고는 막 선생님이 누군지 돌아보는 사이에 가버렸는데 이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몇 달 있다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전철에서나 버스에서 그런 일 하면 좀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복잡한 상황에서 그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 딱 넉자지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 듣고 그게 그냥 늘 머릿속에 메아리 치듯이 되어서 어느 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을 놓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 지금 맥락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회심을 한 후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만 대하니 저를 무시하기만 합니다. 과거에 친구들을 괴롭혔었고 반대로 똑같이 그걸 당해보았기에 제가 화를 내면 그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런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되어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계속 이러니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시당해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야 하나요?
아니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순간 적대적 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적대적 관계로 돌변해버린 저들을 어떻게 하면 변혁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관한 이 수많은 증언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셉도 있고 무슨 뭐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적대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내어서 그들의 삶을 변혁적으로 이끌어내었느냐에 관한 간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얼마나 걸리는? 모르죠.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늘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버티죠. 내가 맨날 한 번 하고 나서 또 짜증나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할 거 뭐 있나 이런 생각이다면 이거 뭐 아무것도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가 어차피 크리스천이 되고 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뎌내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이쪽도 안 변하려고 버티는 거고 우리도 변할 때까지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인내할 수 있는 인내에 한계점까지 갈 수 있냐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저는 재원까지도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늘 우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늘 이긴 자 입장에서 진 자를 포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을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이게 뭐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그냥 수확의 시기만 기다릴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 한번 찔러보고 또 지나가다 또 한번 찔러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려든 거예요. 한번 내가 이 사람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지세요. 이랬으면 이제 책임은 주님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는 보는 거죠. 추수기를 갔다가. 그리고 그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가능하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뭐 책도 한 권 갖다 주고 뭐 옛날엔 테이프도 하나 갖다 주고 또 뭐 유튜브 영상도 하나 보내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우리는 뭐 급할 게 없어요.
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건데 우리가 이런 상황 적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내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정말 무한에 접속돼 있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견디고 또 지내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구나. 그 깨달음과 그 분명히 알미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웃는 나체에 침 못 뱉어요. 늘 기뻐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 생각보다 빨리 그분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죄와 적대 관계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죄인을 적대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를 틀어지고 있는 사탄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간 것이어서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간에는 가능한 좀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기도할까요?
네, 네. 네.
하나님 오늘 말씀과 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 어떻게 해봐야 하는가 생각하고 내 능력에 붙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세상을 이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며 사랑하며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억지로 기뻐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제까지 누려왔던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